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함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사기 14장과 1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도시인 딤나에 내려갔다가 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모에게 그녀를 아내로 취하게 해달라고 쪼릅니다. 삼손의 부모는 처음에 반대합니다. 왜 네 부족과 민족의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취하려 하느냐 하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같이 아들의 고집에 쳐서 결혼을 주선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방인 도시 딤나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삼손은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처럼 당시 이방인들의 풍속에 따라서 술잔치를 벌이며 블레셋 남자 들러리 30명에게 수수께끼 내기를 제의합니다. 배옷 30벌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걸고 하는 큰 도박입니다. 블레셋 들러리들은 자기들은 30명인 것을 믿고 30명의 머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을 믿고 삼손의 제의를 받아들입니다만 아무리 머리를 짜도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합니다. 네 남편을 유혹해서 답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네 아비집을 불사르겠다고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울며 불며 남편에게 쪼르고 삼손은 대부분 남편들과 같이 결국 아내를 이기지 못하고 답을 가르쳐줍니다. 아내는 곧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결국은 삼손이 내기에서 집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에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벗겨서 가져와서 자신의 내기로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분노해서 단지파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한편 삼손의 장인은 사위가 혼인잔치 마지막 날 자신의 딸과 동침하지 않고 가버리자 자신의 딸을 심히 미워해서 버렸다고 생각하고 결혼은 파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딸을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삼손은 밀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아내와 동침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내와 마지막 날 해야 되는 그 동침을 하고 자기 아내로 맞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장인은 삼손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이제 더 예쁜 둘째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의를 하지만은 삼손은 그 제의를 거부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아내를 잃은 것은 블레셋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두 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 횃불을 단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과수원을 휘젓고 다니게 합니다. 그러므로서 블레셋 사람들의 3대 농사, 밀과 포도와 감람 농사의 수확을 다 불태워버리게 합니다. 1년 내내 지은 농사를 다 망치게 합니다. 그러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딸을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재난은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 삼손은 또다시 분노해서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합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지만 꽤 많이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땅에 있는 에담의 바위 틈에 올라가서 머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에담의 바위 꼭대기에 동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 잘은 모르지만은 그곳에서는 블레셋 군사들의 움직임을 잘 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이제 본문 구절을 보시면은 그러자 하고 시작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자 블레셋은 이번에는 더 이상 놓아둘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에스콜론에서 삼손이 30명을 죽였을 때는 그저 일회성 사건으로 보고 넘어갔지만은 이제는 누가 마스터고 누가 종인지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서 유다 땅으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레히까지 가득 채웁니다. 삼손이 죽인 자가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최소한 몇천 명은 올라왔을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군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땅에 올라와서 진을 치지만은 저항하지를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올라왔느냐? 우리가 너희를 대적하지 않았는데 이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물론 블레셋은 유다지파를 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유다지파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다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지파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1절에서 유다 리더들이 삼손에게 말했듯이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통치하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통치를 잘 따르고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블레셋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문제는 삼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온 목적은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삼손을 잡아서 삼손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했듯이 그를 도륙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말을 듣자 유다 사람들이 에담으로 내려갑니다. 자신들이 블레셋 군사들 대신에 삼손을 찾아내서 결박하고 넘겨주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이나 내려갑니다. 삼손의 괴력을 익히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삼손이 저항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 사람들 3,000명은 삼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를 리더로 삼아서 블레셋과 싸웠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놀라운 힘이 있고 용맹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삼손은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신들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구원자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들은 삼손이 거하는 동굴 위 벼랑 끝까지 가서 밑을 쳐다보면서 동굴 속으로 외칩니다. 삼손을 꾸짖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너는 지금 우리가 블레셋의 통치하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고. 왜 객기를 부려서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고 합니다. 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해서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말씀을 하신 후에 수없이 하신 이야기 그거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거하는 민족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이라고 노약자 애벤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 쫓아내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이들이 다른 곳에 살 때 이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신 말씀 아들을 사위로 또 딸을 며느리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동화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삶이 삼손 때문에 위태롭게 되는 것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삼손도 똑같았습니다. 그러기에 유다지파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한 것뿐이노라. 삼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지금 큰 건데 그 큰 픽처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신 뜻, 블레셋의 멍에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단지 블레셋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보복한 것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과 티격태격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도 주변에 할례받지 못한 민족과 똑같은 도덕과 윤리 기준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삼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자신의 형제를 결박해서 원수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블레셋을 원수로 여겨야 하는데 자신의 형제를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도 겁쟁이인 자신들과는 달리 용감하고 힘이 있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삼손을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로부터 친히 자신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순순히 밧줄로 결박당하고 절벽 밑에 동굴로부터 끌려서 올라갑니다. 삼손은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동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저항하면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을 알고 순순히 잡혔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밧줄에 묶인 자신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방심하고 경계를 늦추고 자신 곁으로 몰려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을 쫓아다닐 필요 없이 순식간에 그들을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쇄도하시면은 아무리 큰 대적도 자신은 때려 눕힐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순순히 잡혀간 겁니다.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로 묶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튼튼한 밧줄로 묶으면서 확신할 것입니다. 확신했을 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도 이 밧줄을 풀 가능성은 0%라고.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레히로 끌고 가자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이제 삼손은 우리 밥이다 하고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팔을 묶었던 삼으로 만든 그 튼튼한 밧줄이 마치 불에 탄 것 같이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고 삼손은 마침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잡고 블레셋 군사를 1,000명이나 순식간에 때려 눕힙니다. 여기 싱싱한 턱뼈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른 나귀 뼈와는 달리 쉽게 깨지지 않고 아마 이빨이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물론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삼손이 혼자 고군분투하는 동안 유다의 군사 3,000명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삼손이 놀라운 능력으로 블레셋 군을 대패시키는 것을 보면 삼손과 힘을 합쳐서 싸워야 하는데 같이 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100%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반기를 들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패배주의적으로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 1,000명을 죽인 후에 삼손답게 자화자찬하는 시를 읊습니다. 16절을 보면 나귀의 턱뼈로 내가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아도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신의 모든 능력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을 찬양합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내던진 후에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턱뼈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나귀의 턱뼈로 대승을 거둔 것을 이제는 지명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삼손은 1,000명을 혼자 죽이느라고 몸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겁니다.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자신이 죽을 지경에 처하자 처음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목이 말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블레셋 군이 다시 공격해오면 자신은 꼼짝 못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레히에 한 움푹 들어간 바위를 치셔서 물을 내시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이 돌아오고 회복됩니다. 삼손은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이름 짓습니다.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던 삼손이 이제는 겸손히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겁니다.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하고 삼손에 관한 기록이 일단락됩니다. 여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지만은 그러나 삼손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20년간의 안정을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나도 슬픈 말씀입니다. 슬프다 못해 비참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그것도 유다 지파와 같은 하나님의 1등 되는 지파 백성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바닥을 친 적이 성경 어디를 봐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사사기 1, 2장을 보면은 유다 지파는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땅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일체 주저하지 않고 곧장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을 만 명이나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성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면 죽이고 성을 불살으라 그러면은 불살랐습니다. 이거 나중에 뒀다 써야지 하지 않고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 그들을 다 싸웠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모든 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까지도 다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세 도시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글론 그 주변 도시들까지 모두 취했다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정말로 용감한 지파였고 나머지 모든 지파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뒤덮었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를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우리가 아무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올라왔냐고 가서 묻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듣자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당신들을 대신해서 삼손을 잡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삼손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사실상 삼손을 죽인 겁니다. 왜? 넘겨주면 죽임당할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 막강한 유다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수가 있었는가. 100% 블레셋에 동화되어 블레셋의 지배하에 살면서도 아무런 괴로움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방 민족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분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 보기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은 주인과 싸우는 것은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노예 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홈리스 하는 분들 대부분 분들 보면은 이 생활이 편하다고 합니다. 어디 데려가서 갱생시키려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비록 큰 자유는 없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밥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주변 문화에 너무나 적응했고 너무나 동화되어서 이제는 주어진 삶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잘 받아들이고 체념하며 패배주의 사고로 살아갔던 겁니다.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은 놀라운 권능과 힘이 있는 리더가 있었고 이들에게 3,000명이 넘는 군사가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원수를 떨쳐버리고 자유하지를 않았습니다. 세상과 싸우는 삼손을 오히려 문제아로 지적을 하고 그를 제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변화받기보다는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 죽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고 늘 경험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과 공의와 사랑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 일에 집중을 하면은 누가 가장 크게 방해하는가? 다른 크리스천들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해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100% 세상과 동화되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100%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살면서도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삼손과 같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 자신들과 싸우는 사람들을 문제아로 삼습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사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영의 눈이 멀어서 자신과 교회 안에 세상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편만한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는 세상을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고 미리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예 싸우려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블레셋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고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이 그대로 다 들어와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오만 가지 주의가 신정국가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세상의 모든 악, 불의와 부도덕과 부정직화, 무정한 그 모든 것, 이것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공의로운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신들보다 오히려 못하다 하고 평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선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악과 싸우는 싸움, 세상과 싸우는 싸움, 사단마귀가 싸우는 싸움, 자신과 싸우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영역에서 화평을 누려야지. 누구하고도 평화롭게 살아야지. 전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는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뱀에게는 저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는 뱀을 보면은 발로 머리통을 짓이기려고 할 것이고 뱀은 왜 너의 발꿈치를 물려고 한다고 하시는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예비된 그 소수 민족들은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심으로써 인간은 뱀을 보면은 발로 밟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으로 해 놓으셨습니다. 사단에 대한 적개심, 세상에 대한 적개심은 여호와에게서 온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악을 미워하라고 곳곳에서 명하십니다. 시편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밖에 있는 악,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타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협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부만 정복하고 나머지는 놔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조리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증오심을 품고 이 세상과 싸우라고 사단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지파의 문제는 싸울 의욕을 잃은 겁니다. 우리가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에 던지는 쪽일 텐데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당연히 세상을 바꿀 재주가 없습니다. 삼손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습니다. 물론 삼손이 처음서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겁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아마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자신에게 놀라운 권능이 생기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어떤 원수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손만을 봤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있는 자원들만을 보았던 겁니다.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도 그런 삶을 삽니다. 결국은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자신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볼 때 나에게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 그것을 이미 다 선을 그어놓고 자신에게 가능하게 보이는 것 그것만 놓고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절대 하나님 차원의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확장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삼손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보내셔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별된 삶을 살지 않고 주변의 이방 민족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들을 휘저어 놓으셔야 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셔야 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싸우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켜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가만히 앉아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일날 일주일에 한번 나와갖고 앉아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이를 악물고 총력을 다해서 사단과 싸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강력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 진을 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침노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달려갈 길을 마치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너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꼬입니다. 싸우지 말고 공존하자고 타협하자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원수라고, 원수와는 공존할 수 없다고, 원수와 공존한다는 것은 곧 네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으깨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죄를 발로 짓밟아서 으깨지 않으면 우리가 살 재주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압도하여서 우리가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존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은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나의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내 성화를 잘 이루어서 구원받는 거라고. 성화의 열매가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룩함이 없으면은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첫 번째 부름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부름으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제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죄된 생각, 악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쳐서 싸워서 멸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 블레셋 군사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군사들을 하나하나 쳐서 죽이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싸워야 확장이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한다면은 이제는 싸우지 않고 안일하게 살았던 삶, 이것을 청산하고 앞으로부터는 계속 싸워야 됩니다. 대부분 크리스천들 싸우면 피곤하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단의 멍에로부터 자유하려고 하지 않고 사단의 노예로 사는 것이 편해서 그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는 삶은 지속적으로 싸우는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의 구원을 이뤄갈 수가 있고, 성화를 매일 이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유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삼손과 같은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 하나하나 쳐서 때려 죽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